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 폭격을 가해 적어도 8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군이 떨어뜨린 여러 발의 유도형 폭탄이 하르키우 데르하치 마을의 체육시설 인근 건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 책임자는 로이터통신에 미사일이 우리 체육시설 단지 뒤편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창문이 깨졌고 맨발로 수업하던 어린이들은 다리와 손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는 러시아의 접경지역으로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군에 의한 공습이 거세지면서 민간 및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에서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5기가 우크라이나 접경 벨고로드 지역 상공에서 또 다른 드론 1기는 크름반도 상공에서 요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국방장관들은 어제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내 질서 유지에 합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 그리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남중국해 내 해상연합훈련을 포함하는 4개국 협력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억제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4개국이 처음 실시했던 해양협력활동과 같은 훈련은 각국 군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중국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했던 점을 국제법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최근 일본과 필리핀이 각각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26대와 함정 5척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출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6대, 함정 5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들 중 17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북부,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타이완 공군기, 해군 함정, 그리고 연안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17일에도 하루 사이 항공기 18대와 함정 5척을 타이완 인근에 대거 보내는 등 타이완 인근에서의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거의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게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초 추가 개방됐던 가자지구 북부 에레즈 검문소를 통해 반입될 예정이던 구호물자들이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을 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스라엘 정부가 공격에 연루된 3명을 체포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예방적 조치 또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호물자들이 가자지구로 들어갔지만 하마스에 의해 탈취돼 빼돌려졌다면서 유엔이 이를 회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하마스는 이 같은 행동을 분명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전쟁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확대 움직임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여러 대학으로 확산하는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와 관련해 폭력 시위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올 들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대북 정책 전략이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에게 위장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정보 수장이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다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올 들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러 간 거래를 촉진한 모든 자들에게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부장관이 2일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has been shipping refined petroleum from port Rostochny to the DPRK. Russian shipments have already pushed DPRK.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북한산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지난주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화성 11형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것을 최종 확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커비 보좌관의 발언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15년 만에 해산시킨 것을 언급하며 나왔습니다.
It is also attempting to obscure its violations of bi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t the risk of emboldening Pyongyang to take increasingly aggressive and provocative actions.
커비 보좌관은 이번 해산은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숨기기 위해 계산된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고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전례 없는 것이며 비핵화와 비확산 노력을 지지해온 안보리의 오래되고 일관된 노력을 훼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두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전날 미한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를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1일 마지막으로 공식 해체됐습니다. 한편 커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과 여전히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한편 북한이 무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러시아와 가까워진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my goodness, look at what the president has done in terms of boosting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커비 보좌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2일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새로운 대북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3월에만 16만 5천 배럴에 달하는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현재 호주와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을 포함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최근 한국 정부가 해외 공관에 대한 북한의 테러 징후를 포착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국무부 직원의 안전과 보안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평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전 세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 중동 등지에서 한국 공관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제외 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보로 두 단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방해하는 러시아의 잇단 노골적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활동이 중단된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기구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 백악관이 공개한 대북 정제유 공급,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 러시아의 잇단 대북 제재 위반 행위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불법적 무기 거래와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종료시키는 등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듯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이런 행위는 안보리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북제재 회피 또는 위반 행위 감시기구인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로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되었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에 대한 신규 제재와 관련해 정부는 규범을 훼손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2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와 정제유 거래와 관련한 신규 제재를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회원국들이 전문가 패널 대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놓고 여러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한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앞서 지난 1일 미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한일이 주도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기구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다자기구를 통해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총회 내 조직을 신설하거나 유엔 밖에 새로운 다자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내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신설할 경우 안보리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공간을 안보리와 다른 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유엔 헌장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감시기구가 총회 내 설치되면 기존 안보리 내 조직보다 강제력 측면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대북제재 실효성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패널이 이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시기구는 만드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국가들이 동의하는 감시기구가 작동을 한다면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거예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가급적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틀 안에서 감시기구를 두는 게 회원국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데도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밖 다자기구 설치 방안이 이미 여러 회원국들이 유엔 밖에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 총회 내 조직을 만들려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북중러 연대에 맞서 비동맹 진영 국가들을 상대로 한 득표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회 의결은 통상적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총회가 중대한 안건으로 결정하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원곤 교수는 감시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러의 개입 여지가 없는 유엔 바깥 조직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확실하게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국가들이고 그리고 빠르게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0개국 정도를 묶는다면 정부를 어딘가에 구성을 하고 대표단들을 패널과 비슷하게 그 정도 숫자로 한다면은 나름대로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러는 물론 중국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제재 메커니즘에서 이탈하는 과정이라며 중러의 협조 없이 대북제재 감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자 감시기구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도 감시 결과를 토대로 위반 대상에 벌을 줄 수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와의 연결고리가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이물출 교수입니다.
감시는 감시고 제재 위반을 하는 것은 위반이고 이게 별개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다자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재 위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상당한 불투명성을 여지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박원곤 교수는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가 유엔 바깥에 만들어질 경우 해당 기구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시하는 수준을 넘어 페널티를 부과하는 기능까지 갖추는 문제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유엔 대북제재 패널의 공식 해산과 관련해 러시아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 러시아가 대북제재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카딘 위원장은 이날 전문가 패널의 공식 해산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자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고 부추기는 러시아 자체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산 미사일이 발견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속하면서 북한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딘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세계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이행하고 러시아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으로 인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대북 정책 전략이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들에게 발신자를 위장한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해커가 일단 시스템에 침투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가안보국 NSA는 2일 공동으로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언론인,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숙희가 미 정부 당국자나 싱크탱크 관계자, 언론인 등 특정인을 겨냥한 스피어 피싱을 통해 지정학적 사건이나 조국의 외교 정책 전략 등 북한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2월 김숙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김숙희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 산하기관으로 주로 스피어 피싱을 사용해 유럽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등의 정부와 연구기관, 학술기관, 언론 종사자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의보는 김숙희가 적어도 2012년부터 정찰총국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숙희의 주요 임무는 정책 분석가 및 기타 전문가들로부터 훔친 데이터와 귀중한 지정학적 통찰력이 담긴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정책 분석가 및 기타 전문가 공격에 성공하면 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만들어 이를 더 민감하고 가치가 높은 표적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숙희 등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해킹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미국과 한국, 기타 국가의 최신 정보에 지속적으로 접근해 김정은 정권의 안보와 안정에 정치, 군사, 경제적 위협이 감지되면 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숙희가 이메일 인증 방식의 일종인 DMARC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해 발신자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의보에는 북한 해커들이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미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미국이 대북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연설해달라고 초청하는 이메일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수신자를 유혹하기 위해 참석을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뿐 아니라 500달러의 연설 비용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 2023년 11월 북한 해커가 합법적인 언론인을 사칭해 대북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며 보낸 이메일을 들었습니다. 북한 해커는 이 이메일에서 정당한 언론사 명의 계정이 일시적으로 차단될 예정이라면서 해킹한 가짜 개인 계정으로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런 활동들은 주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추측할 수 없지만 지난 4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됐었고 외교적 관여를 거부해왔다면서 북한은 보통 정부들이 정보를 얻고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일반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 이런 해킹 시도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빼내려는 것 이상으로 확장됐다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스피어 피싱 이메일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일단 시스템에 침투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며 사람들이 인식해야 할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면 공격 대상과 활동 수준 등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사칭 이메일의 표적이 됐다고 생각될 경우 www.ic3.gov에 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가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북한을 또다시 세계 최악의 언론자유 탄압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보도와 세계 언론 매체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본부를 둔 국제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가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연례 2024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다시 최악의 언론 탄압 국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77위로 사실상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최하위인 180위였던 지난해보다 3개 단위 올랐지만 점수는 71.72포인트에서 1포인트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은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의 공식 대변자인 조선중앙통신만이 북한 매체에 허용된 유일한 뉴스 소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독재자 김정일의 아들이자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은 감시, 억압, 검열, 선전의 권력에 기반을 둔 전체주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로 미디어가 당과 군대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는 내용만 전달하도록 직접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헌법 제67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 원칙을 조직적으로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외부 정보를 소비하다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지만 한국의 인기 TV 프로그램과 영화는 종종 USB에 담겨 유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산드라 비엘라코브스카 아시아 태평양 옹호 담당 연구원은 3일 VOA에 전 세계 언론 자유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했기 때문에 북한의 순위가 조금 달라졌을 뿐 개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북한의 언론 자유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에 점수는 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it's not related whatsoever with any improvement. If you go inside of North Korea's core,
비엘라코브스카 연구원은 북한은 특히 언론인 안전 분야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엘라코브스카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새 법들을 통해 어떤 형태의 의견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모든 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thing should be changed from the bottom to the up. The journalists should be allowed to report freely. The media outlets from around the world should.
특히 북한 정부는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보도와 세계 언론 매체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VOA에 올해 국경 없는 기자회의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언론 자유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언론들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소식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언론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깥 세상에서 외부 세계에서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인준한 국제 규약에 따라 또한 북한 헌법에 따라 언론의 자유까지 포함해서 인권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요.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특히 운영하고 있는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김 씨 일가의 핵심을 포함한 노동당 고위 간부를 포함한 엘리트들이 고위층이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한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올해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 국가로 180위의 에리트레아, 179위 시리아, 178위 아프가니스탄 등을 꼽았습니다. 아태 지역에선 북한을 비롯해 베트남 174위, 중국 172위, 미얀마가 171위를 기록해 10대 세계 최악 국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언론 자유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1위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55위, 한국은 62위, 일본은 70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전통과 기업의 이해관계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엘라코브스카 연구원은 그러나 남북한의 언론 상황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정보의 블랙홀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란 것입니다.
It's uncomparable. Again, North Korea is the black hole of information, is the place that there's no press freedom.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is the one of the most advanced democracies.
비엘라코스카 연구원은 특히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서 언론 자유의 등대 역할을 해왔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본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용곤입니다.
미국과 영국, 한국에 사는 탈북 청년들이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이 정보를 가져야 자신과 북한을 모두 변화시킬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평양 출신의 이현승 씨는 최근 이 대학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시위가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수선한 시위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으면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런 모습이 가감없이 전국에 보도되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그 일이 맞든 안 맞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것은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이제 말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그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이런 시국이 어떻게 보면은 문란하게 보이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의회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인 북한 꽃제비 출신 티모시 조 씨는 지난주 런던에 사는 일부 탈북민을 의회로 초청했습니다. 조 국장은 탈북민들이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을 직접 보면서 감탄을 연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정사를 논의하는 그 디베이트를 직접 가서 눈앞에서 보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러했어요. 와, 저거는 볼 수 있는 것 자체만도 아니고 너무 신사적이다. 일반 주민들이 우리 어느 시골에 사는 사람도 TV나 뉴스페이퍼나 라디오나 웹사를 통해서 국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못하는지 부패 경향이 있는지 이거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성 있는 그게 민주주의의 목소리이고 귀이고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국장은 그러나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4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를 보며 마음이 무척 착잡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조국에 대해 해마다 세계 최악이란 발표가 나올 때마다 정권에 대한 분노와 주민에 대한 연민으로 감정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Depression. 이게 막 그 느낌이 다운된 느낌입니다. 항상 이런 리포트를 읽거나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되게 엄청 화가 난다거나 슬프고 기억력이 그때 당시로 돌아가게 돼요. 보통은 제가 그 땅에서 살던 그 모습이 한치 앞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했던 그런 광경들이 드라마처럼 펼쳐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슬프고.
한국에서 방송인과 정당인,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하는 김금혁 씨는 이러한 보고서가 반복될 때마다 더 무덤덤해진다고 말합니다.
사실 북한의 언론 자유라는 게 뭐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순위가 몇 위다 이런 것은 뭐 매년 발표되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 종합대를 거쳐 중국 대학에서 유학 중 한국에 망명한 김 씨는 그러나 한국에 살수록 더 깊이 느끼는 언론과 정보의 소중함을 북한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더 강렬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물건을 사려고 해도 어디 물건이 싸다든가 혹은 어디 레스토랑이 맛있다든가 뭐 이런 사소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뽑는 뭐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최고인민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도 사실 필요한 것이고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이고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개개인이 그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그건 민주주의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개인이 모든 정보에 접근하는 건 어려우니까.
김 씨는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정보와 권한을 모두 국가가 갖고 있고 김정은의 입맛에 맞게 강제하다 보니 주민들은 어떤 권한도 행사하기 힘든 노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 자유는 사람들을 세뇌해서 깨뜨리고 또 자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북한식 표현대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해결 과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현승 씨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과거 북한에서 배웠던 자유평등가가 역설적으로 마음에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진데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나다 자유권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니 목숨은 버려도 자유는 버려.
북한은 과거 김일성 주석이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유격대원들에게 보급한 자유평등가를 주민들에게 가르쳤었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 노래를 개인주의를 부추겨 반사회주의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이 노래의 가사처럼 살아도 죽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현재는 지금 북한 전체 주민들이 살아도 자유가 없어서 사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북한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 방법이나 메커니즘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승 씨 등 탈북 청년들은 결국 최선의 해법은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비판적 의식을 갖도록 힘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모시조 국장과 김금혁 씨입니다.
계속해서 대량의 정보를 계속해서 들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NGO 한두 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라디오도 될 수 있고 TV도 될 수 있고 USB 스머글링도 될 수 있고 뭐 아니면 심지어 바람을 이용해서 풍선도 보내도 되고 각종 그 방향 할 수 있는 채널과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계속 들어보내는 게
현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또 잘 살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같은 장마당 세대로서 또 90년대, 80년대에 태어난 우리 탈북민 세대가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자기 자리를 잡고 또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담백하게 담아서 그런 정보들을 북한의 어떤 특히나 휴전선 지대에 있는 그 전혀 어떠한 자유도 없이 10년 동안 군복무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전달이 된다면은 정말 큰 어떤 충격과 혹은 그런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현승 씨는 이런 적극적인 정보 유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이 판단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그 표현이 더 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여기에 기초해서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좀 더 개선하려는 이 움직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냉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매튜 포틴저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진단했습니다. 포틴저 전 부보좌관은 1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이 유럽의 군수물자 재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1월 대선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 가능성에 한국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한 포틴저 전 부보좌관을 김영규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한 칼럼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여기서 승리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리라는 건 중국 정부가 열전이 됐든 냉전이 됐든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걸 말합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더 광범위하게는 서방과 서태평양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냉전을 벌이고 있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스스로 중국의 정치체제 본질에 대해 성찰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국내에서는 극도로 억압적이고 국경을 접한 나라들은 물론이고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강박적으로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내 엘리트 등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통치체제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긍정적인 일이 될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외교적이고 힘의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셨는데요. 억제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잘한 것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서 확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관세 부과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한 것이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와 같은 형식으로 지속되거나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사고에 빠지는 1970년대식의 대탕트 정책을 펼쳤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약점으로 봅니다. 중국은 자국에 유리하게끔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리전쟁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해치고 있죠. 중국은 2023년 초 러시아 군대를 완전히 재건하고 미국과 유럽에 대해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거대한 군사 산업기지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970년대 대탕트 정책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핵무기와 군사력 확장을 고려할 때 미국은 군사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지금은 구소련이 재래식 군사력과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1970년대와 매우 유사한 시기입니다. 그들은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추월했었죠. 당시 레이건 행정부가 한 일은 소위 상쇄 전략의 실행이었는데요. 상쇄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혁신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은 소련 군보다 질적인 면에서 우위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 분야 혁명으로 이어졌죠. 컴퓨터 칩이 무기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소련군은 스스로 자원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대해 진정한 군사적 우위를 얻지 못한 채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슷한 접근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중국보다 훨씬 더 빨리 활용해야 하고 중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중국이 건조하고 있는 군함보다 저렴하게 군함을 제조하고 중국 군함을 저비용으로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중국을 마이너스 비용 곡선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군사력에 모든 돈을 쏟아부어도 미국과 겨루지 못하도록 말이죠. 지금 우리는 비상사태입니다.
미중 경쟁은 이념 측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데올로기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Establish itself as the main
provider of information and news.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구소련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젊은 세대에 대한 뉴스와 정보의 주요 제공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자유사회의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다수결로 틱톡을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미국 소유주 통제하에 둬 최소한 미국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가치에 반하는 메시지가 확산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분열적입니다. 미국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체시키기 위해 고안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늦게나마 방어적 조치를 내놓은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정보전은 허위 정보와 거짓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런 열등한 행위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사람들이 사실에 근거한 뉴스 보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 국가의 사상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을 통일시키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들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President Yoon 저는 타이완 문제가 타이완뿐만 아니라 영내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고무됐습니다. 도덕적으로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으로도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게 이것이 단지 미국과 중국 또는 타이완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억제 강화에 힘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신냉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이용해 유럽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군수물자 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지는 않지만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 즉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그 국가들이 비축한 무기의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한편 북한은 혼돈의 축의 편에서 주요 무기 공급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축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나 이란, 베네수엘라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중국 공산당에 도움이 되죠.
경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인 듯한데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숙련된 인력, 풍부한 엔지니어링, 인재, 놀라운 지적 재산,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생산하는 검증된 역량이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가 자신들로부터 디커플링되도록 만드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얻을 이익이 많다고 봅니다. 이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재편이 아닙니다. 시진핑은 2021년 초 발표한 5개년 계획에서 기술 부문에 있어서 중국이 자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통해 중국은 전 세계 산업이 중국에 더 의존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미래 비전에서 한국이 편히 머물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유세계에서 첨단 기술 공급망의 핵심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진핑이 보여준 이 새로운 세계에서 한국이 꽤 잘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중 전략에 잠재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었습니다. 물론 변형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모험이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실수를 하지만 우리 전략의 전반적인 추진력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두 대통령은 공통점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동맹에 전념했고 그로 인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우선주의 전략은 한반도는 물론 제1열도선 그리고 유럽과 그 너머에 좋은 강력한 친구들을 두는 데서 이득을 얻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됐든 바이든 행정부가 됐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력은 신뢰할 수 있는 위협과 종종 이를 적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상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튜 포틴저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부터 미국의 대중 전략과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첨단 군사 기술 공동 개발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인도 태평양 안보를 위해 한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은 동맹과 협력할 기회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한국의 오커스 필러2 참여 여부와 관련한 BOA 질의에 현재로서는 다른 추가 협의 대상 국가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70여 년 동안 미한 동맹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었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미한 동맹은 연례 연합훈련, 활발한 방산물자 판매, 지속적인 연합지휘 구조, 안보 문제에 대한 미한 간 긴밀한 협의 관계 등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영내 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물자 판매를 통해 한국의 국방 현대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군사안보 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습니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1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커스는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 하루 전날인 지난달 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필러2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오커스의 첨단 국방협력에 한국과 일본이 합류하도록 미국과 호주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오늘 발표할 추가 파트너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커스 회원국들은 추가 파트너 참여를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다며 2024년 이 역사적인 작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잠재적인 파트너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커스는 미국이 국가안보와 국방,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러 파트너십과 계획 중 하나일 뿐이라며 미국은 미래의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세계 동맹 및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오커스 필러2 참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의에 오커스 필러2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동맹 및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할 기회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외에 어떤 국가와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또 오커스의 선진 역량 작업 가운데 특정 프로젝트에 다른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모든 결정은 오커스 회원국인 3국이 결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1일 BOA의 관련 질의에 이날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한국과 호주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참고하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 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영내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오커스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했다면서 한국은 오커스 국가들이 오커스 필러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커스는 안보 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정이라며 한국은 확실히 상당히 인상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No, it's a technology sharing agreement. It's not a security alliance. And Korea is obviously a country with deeply impressive technology.
이어 우리는 이미 기술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오커스 필러2가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방과 기술 역량은 오커스 필러2의 발전과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우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 중인 다양한 우주 역량의 위협도 경고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플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1일 북한은 미국,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모두에게 지속적인 위협이자 계속적인 도발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이날 미국 하원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난 1년여 동안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과 관련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여러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종전에 보여줬던 통신 및 GPS 신호 교란을 포함하는 비운동성 반우주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 중인 다양한 우주 역량의 위협도 경고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미 국가정보국장실의 2024년도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은 2030년까지 몇 가지를 제외한 모든 우주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우주 영역과 중국의 적들에 대한 거부 능력을 현대전의 핵심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러시아도 미국의 우주 역량을 경감시키기 위해 반우주 체계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다양한 공격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대위성 역량 차원에서 핵미사일 탑재 인공위성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국가들과 회사들에 의해 운용되는 위성들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같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China and Russia are both rapidly fielding space and counter-space capabilities to hold the joint force at risk.
플럼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 합동군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주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주 및 반우주 역량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의 규모와 범위는 미국 국민과 우리의 국익 그리고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나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4일 지구 궤도상에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관련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애니메이션 인빈서블의 제작사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는 2일 북한이 인빈서블의 외주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이런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시청하기 위해 철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바운드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또 관련 당국에 통보했으며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2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산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서버에서 인빈서블의 작화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빈서블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입니다. 보고서는 올해 초 주문 내역에 맞춘 새로운 작화가 북한 서버에 올라왔다면서 2016년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된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가 외주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스카이바운드는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회사 또는 그 어떤 관련 단체와도 협력하지 않으며 북한 회사가 우리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제3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 관련 요청도 승인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8뉴스는 앞서 북한 서버에서 인빈서블 외에도 미국 HBO Max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이한우 기적의 아이 그리고 중국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작화도 일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98년 5월 3일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 골다 메이어가 러시아 키예프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키예프에는 반유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골다 메이어의 가족은 1906년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골다 메이어는 15살 때 사회주의 유대주의의 회원이었던 언니의 영향으로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후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1921년 팔레스타인으로 건너가 이스라엘 건국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노동자 대표로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던 골다메이어 여사는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 구리온을 만나 함께 이스라엘 건국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골다메이어 여사는 노동장관을 거쳐 1969년 이스라엘 총리에 선출됩니다. 이어 1974년 골다메이어 여사는 총리에 재선되지만 몇 개월 뒤 오랫동안 알아온 백혈병이 악화되면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